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늘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 배우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중점을 두고 힘쓰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을 기록한 이분들이 본 것이 뭔가, 여기를 제가 생각하고 그분들이 본 것과 같은 방향에서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가깝게 그분들이 본 것을 보려고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가장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분들과 같은 것을 본다. 그게 참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요, 모두가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보고 자기가 본 그것을 기록을 한 게 성경이거든요. 이 봤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뭔가를 봤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처럼 여러 가지 일을 체험을 하고 사건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사건과 체험들, 자기들 삶에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만나게 된 그 하나님, 또 그분들이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고요. 특히 시편이 이제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시편이 저자들이 만나고 보게 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이 보게 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를 못하면은 이 시편 내용에 참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 것과 같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앞에 이제 사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뭐 사과를 보면은 그냥 뭐 색깔이 빨갛구나, 맛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전부일 건데 이 시를 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정재삼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사과라는 제목의 시를 썼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간히 생각해 보세요. 가지 끝 환하게 사과가 붓다. 사랑이 익으면 저리 고운 빛깔 품을 수 있게 되는가. 저렇게 밝게 스스로 익힌다는 거. 결코 혼자만으로 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 사과 속에는 해와 달이 논이고 돼지가 숨쉬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마저도 품어 안아야 비로소 절이 된다는 걸 절이 고운 빛, 농부의 땀과 사랑의 축소판일세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인들은요, 그 사과를 하나를 봐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사실 그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속에 담긴 또 다른 세상을 이 시인들은 들여다보고 그것을 표현을 하죠. 방금 읽은 그 사과라는 시를 쓴 이 사람도 이 사과를 보면서 사과 혼자 지 힘으로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와 달과 대지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 결과로 사과 하나리 존재한다. 그걸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부의 수고를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그 뭔가 보는 시각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시간이 시인들인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인들의 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본 것과 같은 걸 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시의 매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재삼이란 이분이 이제 그 사과를 보면서 그 사과로 인한 세기를 봤지만은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죠. 사과 한 알에 해와 달과 대지가 담겨 있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걸 봤으면서 그걸 결국 농부의 수고로 끝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자는 다르죠. 해와 달과 대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따라서 그 사과 한 알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 그들을 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그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기한 대로 시편의 저자들이 보는 것을 본다는 것.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그걸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알면 다 된다. 이리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예수 안에 이끌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손 놓고 가만 계시는 거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이 시편서의 저자들이 만나게 된 하나님, 이 저자가 보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39편에서도요, 우리는 저자가 하나님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심으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런 말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2절부터 4절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압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는 수준은 내가 여러분에게서 본 것, 이것만 가지고 아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어떤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나에 대해서 나의 말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다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뻘끄러워질 겁니다. 피하려고 할 거라 그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살 행동은 남에게 비판받지 않을 만큼 착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 악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악한 생각이 다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의 생각까지 다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불편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하는 것도 나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전지전능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말할 때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범죄한 것까지 아시고 악한 생각까지 다 아신다, 이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생활이 다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다 아시니까 감추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리 자진납세를 하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아시니까 감추지 말고 회개합시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 하나님께는 이실직고하는 그런 죄인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관계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껄끄러운 그런 당신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그게 전부 얘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죄를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거, 이게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적, 본성적 반응이거든요. 이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가 있죠. 내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자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모든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다. 이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는가 뒤에 다 나옵니다. 근데 저자가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지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스골에도 계십니다. 스골은 지하세계, 그러니까 음부, 어둠의 세계를 일컫습니다. 하늘에도, 지하의 어둠의 세계에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구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바다 끝은 세상 끝과 같이 표현, 이해를 씁니다. 바다 끝, 세상 끝이에요. 새벽 날개를 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새벽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날개를 날아간다, 빠르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뭔가 새벽이다 싶었는데 어느새 바다 끝에 해가 떠오르는 거. 자, 그걸 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새벽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바다 끝까지 빠르게 날아간다. 그래서 새벽이 빠르게 사라지고 동이 트는, 해가 떠오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개를 붙잡고 바다 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처럼 바다 끝, 세상 끝에 가서 내가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어디에도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런 분인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다가올 수 있냐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몽땅 다 감시하는 하나님, 또 이런 느낌으로 또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우리를 감시하는, 다 알아, 꼼짝 마, 이렇게 감시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결국 감시자가 아니고 어디에서든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붙드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도, 하늘에서도, 지하 음부세계 세상 끝에 가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 식인이 보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저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 음부의 세계, 그 세계에서까지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 보면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밑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이 나를 덮는다. 아까 얘기한 어둠의 세계를 이제 들어간 것으로 표현된 것이거든요.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된다. 세상의 생존의 그 삶이 끝나고 죽음이라는 그 어둠으로 들어간 걸 표현하는 거예요. 빛이 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하나님께는 어둠도 빛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얘기한 대로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어머니 태중에서 만들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시편이 저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되고 세상에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살다가 죽고 그 죽음 이후에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우리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 알았다.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것을 기묘하다. 이리 표현을 합니다. 기이하다는 것이죠. 신비롭다. 그 뜻입니다. 신비롭다. 자기가 지음 받은 것,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신비로운 하나님의 어떤 생각, 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어머니 태중에 나를 지었다.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세상에 나게 하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참 기이하다. 신비하다. 사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났어. 하나님이 나를 나게 했어. 뭔가 뜻이 있겠지. 그게 아마 우리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요, 자기의 존재, 내가 태중에 잉태가 되어가지고 태어났다. 그 존재,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워 기이한 그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다. 오늘 이 139편을 제가 한절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구절마다 담긴 의미를 좀 알아야만이 저자가 보게 된 것을 좀 희미하게나 우리가 보게 도움이 되니까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그 내용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저자는 자기를 지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은밀한 데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밀한 데서.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는 얘기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것을.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정말 은밀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라 그 얘기죠. 그처럼 은밀한, 그래서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흙에서 온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는 뜻입니까? 땅에서 온 것이죠. 근데 깊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그냥 가볍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쁘신 뜻과 계획 속에 되어진 그러한 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는지 그 이유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죠. 그러니 기이하다, 은밀하다,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이하고 은밀한 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이유를. 왜 존재할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은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 말은 내 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삶 전부를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정한 날, 생존의 날이에요. 우리 이 땅의 생존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고 세상에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삶에 있어질 모든 일들을 다 주의 책에 기록했다. 이 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일하고 어떻게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이 모든 걸 하나 미리 하나 다 정해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 계획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자는 하나님을 전부 자기 삶에 자기 존재만 가지고도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내 존재는 살고 있지 뭐 사니까 산다 불평하면서 내가 왜 이리 산 사니까 산다 우리는 그렇게 지나갈 문제인데 이 저자는 그 태중에서 지음받기 전부터까지 하나님과 연관시켜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자기 존재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바라보는 시각입니까? 바로 이게 이 시편 저자의 하나님을 향한 참 깊은 그런 그 시각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게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우린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우린 그걸 못 보죠. 안 보려고 해요. 이처럼 저자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생각이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저자는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에 의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나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보배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음받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보배로운 생각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설사 지금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기쁘시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에 의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일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 이 하나님을 벗어나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참 많이 필요하죠. 시편 저자가 보게 된 것은요, 이미 자기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음받은 순간, 이미 그 전부터 죽음 이후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붙들려 있는 것인데 어느 한순간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걸 보게 되어진다면 기도할 때에 결코 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어떤 뜻, 기이한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 의지를 끌어냈습니까? 내 의지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이미 그렇게 우리 부름받고 지심 받았는데 내 생활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고 한쪽은 내 뜻을 내려놓은 상태의 기도를 해요. 그게 다른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참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만 가지고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는 겁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람들을 보면 항상 내가 지금보다도 더 잘난 존재가 되기를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생각이 살기 때문에 항상 지금의 내가 불만인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그 선풍기 아줌마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다. 성형 중독돼가지고 얼굴이 아주 이상하게 이제 그 변해버린 그 아줌마 있었는데 이분의 그 성형 전에 사진 보면 굉장한 미인입니다. 엄청난 미인이에요. 근데 그 얼굴에 자기가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좀 더 완벽한 그런 얼굴 돼보기 위해서 성형을 했는데 하고 해도 부족하고 해도 부족하고 그러다가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얼굴이 아주 이상하게 거의 막 괴물처럼 이제 변해 버렸는데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나를 동경하다 보니까 남이 볼 때는 지금도 참 충분한데 본인 자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좀 고치면은 더 나아지겠다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면은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안 봐요. 만약 누군가가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시편 저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은 그 수가 너무 많다고 하죠. 18절로 보면은 그것을 모래보다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을 정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 대한 보배로운 생각이.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지금 형편이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그 하나님의 모래보다 많은 그 보배로운 생각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사건들, 일들, 또 살아간 뱉기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래보다 세속 정도의 그 보배로운 생각 중에 하나하나라도, 하나하나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뭐 대충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뭔가 좀 빠진 것이 있을 것처럼 얘기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에 의해 되어진 것이라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아직 보지를 못했죠. 그게 19절부터 나옵니다. 내용이 달라져요. 19절부터 21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오죠. 지금까지는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소부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얘기가 갑자기 악인이 튀어나오고 원수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해요. 18절까지 내용과 뭔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저자가 하나님이 되게 말한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에 의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에서 필히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좀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악이 존재하는 그겁니다. 세상에 비참한 일들, 사건을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재난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것을 운인한 일, 운인한 재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이 신자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단 얘기입니다. 악이 존재하고 그 악으로 인해 고통이 있고 또 재난과 수많은 비천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배로운 생각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그게 많이 힘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이 저자는요,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원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을 죽이실 것이다. 징벌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악에 대한 징벌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것도 죄, 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신 것도 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악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멸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천지 창조에도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이 세상 악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국 원수는 십자가의 원수죠. 하나님 원수예요. 죄 자체가 십자가의 원수고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했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안에서 우리의 창조와 이 땅의 태어남과 죽음 이후까지 몽땅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악을 징벌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지음받아서 세상에 존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살다가 죽고 죽음 이후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께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 저자가 하나님을 악을 징벌하고 원수를 치는 분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생각까지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악함이죠. 나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시편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에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결국 드러날 건 악한 행위잖아요. 악한 행위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은한 결론이라 이 생각 될 겁니다. 그런데 저자에게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그 중요한 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징벌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악이 자기에게 있음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내 악을 아시는 분이고 그렇다면 내가 징벌을 받아야 될 악한 자고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영원한 길로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악함 보면서 이 세상이 결코 희망이 없다는 걸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어 그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이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내게 이렇게 일하시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기이하고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생각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인도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우리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늘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음이 늘 흔들리고요. 요동치고요. 늘 세상에 붙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자유롭지를 못하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 아신다 그럽니다. 내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일어서고 앉고 행동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떳떳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악한 자로 그렇게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고 원수를 갚는 분이라 그럼 내가 그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길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붙드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왜? 나에게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게 이 저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 저자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것부터 내 죽음 이후에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고 있는데 그 생각이 뭔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염려하고 불안해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아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우리가 맛보고 그 길로 가게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을 열어보시면서 이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에 의해서 태어났고 살았고 죽음 이후에까지 그 생각에 따라 우리의 모든 길이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은 우리의 악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악을 심판할 때 우리 또한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돌아본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를 영원한 길, 우리 주 예수께로 나를 붙들어 이끌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간 백년 모든 삶까지도 나를 예수께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오면서 모든 삶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넘어지기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 가운데에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